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사무엘상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사울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다시 사울왕의 왕국, 즉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쳐 이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왕국을 피하여 도망쳐 가장 처음 자신의 피난처를 삼은 곳이 어디였느냐.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디였죠? 당시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놉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즉 거룩한 떡을 다윗의 손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처럼 세워지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윗이 그 떡을 먹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었죠. 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하시며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아직 그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다윗이 여전히 세상 왕이 주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이덴티티를 보면 누구의 아이덴티티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잠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떡과 또 예수님의 승리의 왕 대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참 현실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삶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이루는 겁니다. 이 삶을 고난 중에 이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높단까지도 사울이 이제 알고 찾아올 것을 다윗이 두려워해서 거기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피하여 도망쳐 가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어디로 도망쳐 가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쳐 간 곳이 어디였느냐? 가드왕 아기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드라는 곳은 어디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아니, 피하여 가는 곳이 그 땅이었다는 거죠. 블레셋의 땅, 대적의 땅이었는데 그 땅의 왕과 백성들에게 다윗은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던 용사 골리앗까지 죽인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땅은 피난처기라기보다는 죽으러 가는 곳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자기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원수 중에 원수로 다윗을 여기는 땅, 그곳으로 도망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왕으로 도망쳐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 블레셋의 방백들이나 그 이방의 왕들에게 사용되던 호칭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이에요. 아비멜렉은 어떤 특정한 곳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방 땅, 특별히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비멜렉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드 땅의 왕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렸고, 그 아비멜렉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의 피난처를 삼았는데, 도대체 왜 다윗은 가드 땅의 가드 왕을 찾아갔을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석들이 세 가지 견해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 이 높당에서 나왔잖아요. 이 성막이 있고 제사장 아이멜렉이 있던 높당에서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방 성읍을 찾자면 그것이 어디였냐 하면 가드 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요, 가드가 그 이스라엘과 접한 블레셋 국경에 가장 가까운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한 견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골리앗이 죽은 후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고 알아볼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원수처럼 여겨져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질 않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블레셋의 대적이었고 가드 백성들의 원수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쳐 간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땅, 그것도 그 땅의 왕에게로 직접 나아가 이 정말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봐요. 아니, 알아본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름이 그곳에서도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데 어느 정도로 알아보냐 하면은요,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정확히 다윗을 알고 있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며 불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다윗을 어마어마한 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 땅에까지 퍼져서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자면 엄청난 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여기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사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 원수가 제 발로 들어왔네. 그래서 가드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그와 같이 알아보는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자기를 알아보는데 그 정도로까지 알아보는 것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Greatly feared. 오,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 가드 땅에서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로워서 아주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가드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하여간 그렇게 보여요. 만일 블레셋이 다윗을 그렇게 용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윗도 꼭 죽어야 되는 존재였고요. 다윗을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을 쉽게 치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고 용맹한 장수, 왕같이 여겨지는 자를 죽이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거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 He was in their hands.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다윗이 그들의 손안에서 이제 죽임을 곧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바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너무나 급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다윗이 가드왕과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어떤 행동을 했죠?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가드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문에다가 뭔가 끄적끄적 정신나간처럼 쓰고 있고 침을 질질 후염에까지 흘리면서 가드왕과 신하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자였다는 거죠. 13절을 영어로 보면 He acted insanely while he was in their hands.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원수들의 손 안에 있을 때, 그 다윗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 다윗이 사방으로 대적에게 둘러싸여 더 이상 피하여 도망쳐 갈 곳이 없을 때 나왔던, 최고 위기에서 나왔던 당의 다윗의 행동이 미친 자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가드왕과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한심하지 않나요? 아니 정말 소문으로 듣던 그 골리앗까지 죽인 용맹한 다윗 맞아요? 그것도 그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몸으로 돌 몇 개 들고 나아가서 싸워 죽였던 그 담대한 용사가 맞느냐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높이던 그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저자는 왕이다라고 높이던 그 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자기 삶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미친 행동이나 하는 정신나간 가장 약해 빠진 인간. 다 헛소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미쳤구나. 진짜 미친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척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한 거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너무 피굴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다윗을 용맹하고 강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장 약해 빠진 인간, 아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이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될 만한 자, 이런 미친 자를 내 집에 둘 수 없다. 가드왕이 죽일 가치도 없다고 내어 쫓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다. 그런 거죠. 굴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다윗이 또 목숨을 건지고 피하여 도망쳐가요. 형제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진짜 우리가 알기로는 미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친 척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he acted insanely.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며 나서지 못했던 그 대적 골리앗을 치기 위해 나아가 머리를 깨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다윗 아닌가요? 사울왕에게서 도망쳐 피하여 가야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건지시며 보존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 피난처를 두고 시편까지 쓰며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 아닌가요? 아니, 그 전에 그 앞구절이 뭘 보여줘요? 가드 땅에 오기 전 높 땅에서는 성막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주는 거룩한 떡까지 받아먹고 마치 제사장처럼 세워졌고요. 자신을 죽인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승리한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목자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나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대적에게 둘러싸이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사라지고 비굴하게 미친 척하며 침을 질리 흘리고 문에다 그적그적 알 수 없는 것 쓰고 결국 도망쳐 피하여 가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죠. 전에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기근이 찾아와서 굶어 죽을까봐 언약 기업의 땅 버리고 하나님 떠나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애굽왕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너무 비굴하게 아내 사라를 애굽왕에게 누이라고까지 속이며 내어주기까지 했던 자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야곱은 에서 만나는 게 두려워서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자식들 먼저 앞서 보냈어요. 자기 하나 목숨 구하려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열두 아들들도 모세도 아니 예수님 때는 베드로와 제자들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게 비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눈앞에 세상 영광 위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해서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버리는 비굴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다 이랬어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뭐 엄청나게 거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보면 별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면.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현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정말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 이면에 있는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버리는 듯한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다시 회개시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가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 연단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죠. 그게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죠.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것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다윗의 행동이 미친 자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겉으로만 보면 비굴하게 미친 채라도 해서 위기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너무 한심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다윗의 행동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가드왕에게 살려달라고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행동이 변하여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드왕과 신하들에게는 미친 척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미친 모습으로.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죠. 이 사무엘상 말씀이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고요. 꼭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숨겨진 현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가 오니까 그 열광과 환호하면서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죠?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들 전쟁 이기려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두 가지 면이 다르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행동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거기서 풀어줘요, 이 사건을. 어떤 시편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34편에 오늘 사건을 이제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하는데 그 시편에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알려주세요. 34편. 자, 이 시편 34편을 일단 보면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누구였다고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데 당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형제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이는 다윗의 행동을 정작 다윗 자신은 완전히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굴하게 행동하고 미친 채 한 것이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 하시죠?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십니다. 이 1절에서 9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했고 여호와 이름을 높였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주를 앙망하였다. 내가 곤고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권고까지 하세요. 자기처럼 너희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자신의 행동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도 자기처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왕과 신하들이 이해한 다윗의 행동하고 다윗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가드왕과 신하들이 본 다윗의 미친 행동은 오히려 다윗 편에서는 어떤 행동이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한 믿음의 행동. 그런데 가드왕과 신하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크게 보이질 않았어요. 아니 그러한 다윗의 행동이 그들의 눈에는 미친 것 같았고 가장 약해 빠진 인간이었고 가장 한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자기들의 세상 기준, 육체적 기준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윗이 최고로 용맹하고 담대하고 훌륭한 왕같이 여겼는데 아이고 이거 약해 빠져가지고 뭐 예배하는 행동이었다고 쳐도 야 저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거 약해 빠진 한심한 별것 아닌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대적 앞에서 원수들이 사방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시편 34편을 보세요. 자기는 뭘 받느냐? 천사들이 자기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는 걸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것을 고백하며 경외하고 있습니다. 죽음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다윗이 가장 약하여졌을 때 greatly feared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하여졌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에게는 가장 약하고 한심하고 쓸모없고 비천한 모습으로만 보였고 다윗이 그저 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나 흘리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어 쫓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기 때문에. 전혀 흠모할 것도 없고 비천하고 한심하고 약해 빠지고 미친 자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아니 된다고 해도 아이고 걱정할 것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죽일 가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버리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세상이 보는 기준과 믿음으로 보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한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미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정신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인정되나요? 이것이 보여지나요? 이것이 깨달아지나요? 다윗을 자랑하고 다윗을 단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여주시고 누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누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영광을 요만큼도 보질 못했습니다. 세상 기준, 육체적 기준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일 비천하고 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고 쓸모없는 자. 버려야 되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죄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까지 여겼을까요? 미친 자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미친 자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럴라. 야, 저 미친 예수 저거 우리가 빨리 붙들어 와야지. 가족도 버렸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자 세상 죄인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임금으로까지 섬기려고 했어요. 가드왕 신하들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세상 영광으로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무리 살펴봐도 세상적인 권능이 보이질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영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천하고 안심하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아무 흠모할 것이 없고 미친 자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드왕처럼 빌라도도 그랬죠.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 내어줘요. 쫓아내요. 결국 예수님은 사방으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니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미친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삶이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정신이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미친 거였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이 가장 의로운 분으로 자기가 쇠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미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메인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며 살아갔던 이 죄인들이 미친 거였죠. 죄인들 보기엔 예수님이 미친 거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신 사건 아시죠? 그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미친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그럼 누구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이 이제 그 뭐예요? 돼지로 몰려가고 그 마귀의 메인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미친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무엇하고 연결을 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형제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반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죄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삐친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듯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미쳤다고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결국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이 쓴 시편 34편, 누구 시편일까요? 결국에 예수님의 시편이에요.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사방이 대적에 둘러싸여 그들의 손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자기 생명 구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이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져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으로 다윗을 부르신 거고요.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 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미친 자로 살던 우리를 이제 정신이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냐? 저와 여러분의 사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편은 누구의 고백이냐? 우리의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고백.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친 자로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생각나세요? 26장에 가면 그 베스도라는 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상황하고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 왕과 그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자기의 목숨이 그들의 손 안에 달려 있었어요. 자기를 변호해야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요만큼도 없어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은 딱 하나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 왕 베스도가 바울한테 뭐라 그랬죠? 야,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가 미쳤구나. 누구에게 미쳤구나? 예수님에게 미쳤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세상은. 야, 네가 지금 목숨을 구해야 할 판에 너 자신을 변호해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재판받는 거에서 빨리 나와야 될 판에 예수님을 증거해. 미쳤구나, 네가.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없고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세상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기준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미친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미쳤구나.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정신 나가고 미쳤다 하는 다윗이 도망쳐 피하여 가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따라가려는 자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따라오는 22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상 22장 21절.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니 미친 자로 소문난 다윗이 도망쳐 피하여 가는데 그 미친 다윗에게 미친 다윗을 따라가려고 똑같이 미친 자들이 나와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서 다윗처럼 미친 자들로 여겨지고 온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쫓겨난 자들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고난과 핍박받으며. 교회는 미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윗처럼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여겨지는 자들.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서는 미친 자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여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미쳤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나는 예수님이 제일 기쁘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그렇게 우리를 욕할 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미쳤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미친 자들로 여겨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따돌림 받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는 자들의 아이고 참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대단하게 믿어?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뭐 그렇게 너만 믿는 것 같이 해? 등등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소리 안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데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도 왜 세상에서 미친 거 소리 안 들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광신은 잘못된 거죠. 광신은 뭘 광신이라고 하죠?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나오는 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그거는 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살아가는 삶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점잖게 티 안 나게 믿으면 안 되나.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별로 들키고 싶지 않고.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 게 창피한 건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를 원하나요? 혹시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 되고 싶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왜 미친 자로 소리를 들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세상에서 미친 자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섬기는 것을 미친 자로 여김받을까봐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로 가면은요, 다윗이 이제 그 당시 성막이 언약궤가 아직 없었어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자기 땅에, 자기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돌아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바지도 좀 벗겨지고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미갈이 자기 아내가 아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저 뭐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 미쳤구나 하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됐죠. 그래서 미갈이 아기를 갖지 못했죠.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미갈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정작 우리 자신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우리 말과 행각과 행동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할 때는 정신이 온전하다, 너는 우리 편이다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에서 미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미친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미쳤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거예요. 천국의 삶을 보면 그 미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죽음 앞에 있을 때까지 여호와를 자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예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도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한 자로,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자로, 비록 세상에서는 미친 자로 여겨질지라도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을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죄인 된 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친 자들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렀어야 하는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고 복음을 깨닫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신이 온전한 자들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아직도 연약하여 세상에 미친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세상에서는 미친 자라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온전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은 자로,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